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말씀 앞에 복종키를 원하는 그 마음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남기고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그 말씀은 뭐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좀 중요한 문제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 또 증인으로 산다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이 증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증인이라는 데 대해서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답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증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를 부지런히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열심히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뭔가 이 일을 하려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았습니까? 라는 이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예수 믿게 했던가 하는 식으로 또 계산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 믿게 못했구나 그러면은 내가 증인으로 살았는 삶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또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했다면은 난 열심히 증인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뭐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대개 한국교회가 이해하는 증인의 일이다고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다수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보다도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남기셨느냐, 성경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가진 그 답은 좀 우리가 여러분이 버려버리고 성경서 말하는 그 증인의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좀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미리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내가 옳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것은 내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란 게 대해서 어떤 식의 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일단 그건 다 버려놓고 성경서에서 증인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찾아가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사는 것을 말한 대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거나 그게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본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내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뭐 전도한다 또 뭐 기도한다 이런 건 이제 신앙생활이고 이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고 직장 다닌다 뭐 이런 거는 증인과 상관없는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양쪽 갈라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게 만약 고쳐지지 아니한다면은 좀 그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이나 이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참된 증인으로 사는 그 맛, 그 신앙생활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겨우 교회 생활 조금 하는 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예수님 십자가를 안다느니 이렇게 여기는 그 점이 제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느냐, 여기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게 결정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야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은 죄송한 말하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신앙생활 스스로 했다 할지라도 뭔가 진짜 좀 유치한 그런 신앙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합니까? 아, 예. 제 신앙생활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 나서 꼭 성경을 5장씩 보고 저녁에 또 잠들 때에는 꼭 10분씩 기도하고 잠을 듭니다. 이게 저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건 너무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다 이렇게 그 여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겨우 그러한 몇 가지를 내가 실천한 그걸 가지고 이게 내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면은 그건 게을르고 유치한 거라는 것입니다. 게을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훨씬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뭐 제사 드릴 때 제사 음식 만들어야 되는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뭐 제사 참석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보다도 더 수준 높은 것이고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여러분께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께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겨우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이것으로 싸우고 고민하라고 남겨놨겠냐 그 말이에요. 겨우 그 정도의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 흘리고 우리를 구속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희인대로 남겨놓은 그 이유가 겨우 하루에 성경 몇 장씩 규칙적으로 봐라 그런 실천을 요구하려고 우리를 남겨놓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가지고 그것 가지고 조금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서는 게을르고 마음이 떠나버린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사소한 것처럼 여기는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귀하다 생각하는 것은 진짜 귀한 것이 아닐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별것 아니겠다 이렇게 여기는 그 속에 진짜 귀하고 가치 있는 신앙이 숨어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린 대개 그 뭐 하루의 삶에서 기도했다 성경 읽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 만난다, 뭐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판다, 시장 가서 물건 흥정한다, 뭐 직장 다닌다, 이건 사실 사소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소한 것 속에 진짜 신앙생활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뭐냐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교회 나오고 이런 것들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는 그런 일에는 신경을 바짝 쓰고 뭔가 내가 그런 걸 안 하면은 야 신앙생활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마음이 찜찜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물건 사고 팔고 사람 만나 다시 키우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의 문제에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에 나오는 게 성경 있는 것이다. 교회 나오는 게 무엇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짱짱 올라갈 때에 구름이 이제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신기해서인지 뭐 사실 그게 신기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늘 딱 올라가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딱 쳐다보고 신기하다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하늘로 간 예수님을 이제 구름에 가려져 안 보이니까 이제 하늘로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쳐다보고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그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온다. 근데 다시 온다 이 말씀은 뭐 재림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림할 거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천사들이 뭐 흰옷 입은 사람 천사라 합시다. 천사들이 그냥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소식 장래 일 그냥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단순히 이런 말씀이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거의 다 그거예요. 참고 기다리다. 기다리자 이겁니다. 올 거니까 참고 기다리자.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자의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실 것을 의심 안 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다. 다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진 부분이 뭐냐면 언제 오십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언제 오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는데 어째 언제입니까? 벌써 200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오시긴 오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야속하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말씀만 할 뿐이지 언제 온다 이런 말씀은 또 안 하거든요. 그래 수요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때와 기한은 누구의 고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고난이다. 알 필요 없다 이런 말씀했단 말이죠.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만 말씀할 뿐이지 언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를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본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늘로 가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으로 끝난 거라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라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실 때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뭐 알다시피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남겼단 말입니다. 이건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할 거라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제부터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겠다. 그 예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세상에는 제자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제자들에게 남긴 그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 시작에 성령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증인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하신다면 과연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겠냐는 것이에요. 증인되리라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신다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뭘 요구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 삶을 살았느냐,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살아갔느냐, 이걸 보실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희노님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게 너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갔지만 뭐가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증인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할 일은 증인되는 것이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너희의 할 일은 하늘만 보고 있는 거, 그게 너희 할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너희 할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사람의 상식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갈 사람과 남을 사람 있다. 이게 재림의 상식인데, 그리고 하늘로 갈 사람과 남을 사람에 대한 구분을 뭘로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생활을 기준 삼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 그때 다방에서 참아하시고 있던 그런 사람보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을 더 데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은유 중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에게 큰소식 가는 게 뭐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안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오신단 말이죠. 그런 거 주일 오셨는데 아니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다?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주일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 구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온 사람만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일 꼬박꼬박 지키라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지금 신앙의 전부도 아니고 그게 재림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구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건 재림 때 천국 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지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이니까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 교회에 나왔다 이것으로 나 신앙 지켰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인들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몇 가지 실천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 신앙 인내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혹시 이런 수준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염려거리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가 성경 많이 받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데려가고 남게 하고 상주고 벌주고 이런 일 하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없었는데 너 어떻게 살았나 이걸 물으신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가지고 타고 갈 때에 종들한테 권한을 줘서 각각의 사물을 맡겼다. 이렇게 사물을 맡겼다. 그리고 문직에게 뭐라 하냐면 깨어 있으라는 이런 명령을 이제 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집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때 주인이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자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이 없다 할지라도 주인이 가면서 명령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인이 없지만은 주인이 있는 것을 산다 그 말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잠 안 자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 대한 의식이 마음이 열려 있단 말이죠. 깨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가뿐이다. 아, 주인 없다. 이것이 아니고 은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남긴 그 말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계신 것 사는 것. 주인에 대한 마음이 깨어 있는 것. 그걸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잔다는 게 뭐겠습니까? 반대죠. 주인이 없으니까 하여고 내 맘대로다. 맘대로 산다는 것. 이게 주인에 대한 의식이 죽어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잠들어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결국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보는 것이 뭡니까? 깨어있느냐 자고 있느냐 이걸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인이 떠나고 없다 할지라도 주인이 함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이 남긴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증거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없다 할지라도 주인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그걸 복종하고 그것이 바로 주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주인이 없지만은 주인이 남긴 그 명령, 그 말씀이 종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인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같이 예수님 말씀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이란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하지 말아라, 자기와 남을 더 낫게 하기라 이런 말씀 보죠. 이건 예수님의 우리의 명령입니다. 우리 요구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복종되고 있는가 자기를 살피는 게 없어요. 말씀이 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소유해가지고 내 맘대로 말씀을 이리저리 맘대로 요리해버리려는 그런 모습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딜 가도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이 다스림 받아요. 사람 만날 때에도 어떤 미워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분노가 벌컥벌컥 날 때에도 순간순간 주님 말씀이 뭐였던가 그 말씀이 생각난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지는 것 이게 예수님 다스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공경한다면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나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공경 말하는데 이 땅 계시주라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공경하랍니까? 뭘로 공경을 합니까?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공경하겠다. 어떤 식으로 공경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뭐 여호와란 발음을 하기가 불경스러우니까 뭐 여호와가 끝나버리는 이런 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주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와지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남겨져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언제 오시냐 이런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실 때 알아가지고 내가 미리 대비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언제 오시나 그 때만 알면은 때가 다 되어갈 때에 재림을 대비해가 내가 천국 가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성경 조금 더 보고 기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전도해가지고 나를 천국에 안 보내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재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때를 안다 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재림을 대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천국 가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로 산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게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입었습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입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보여질 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 이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천국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귀를 하는데 그 임금에게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네 몸 팔고 처자식 다 팔고 소유 다 팔아 갚아라 이렇게 하죠. 그래 그 종이 엎드려가지고 갚을 테니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한단 말입니다. 그게 불쌍해서 임금이 종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돌려보내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건 갚을 길이 없는 죄의 값을 나한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빚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둬버린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임금이 그 종을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면 임금이 그 종에게 요구한 게 뭐겠습니까? 네가 나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네가 나에게 불쌍히 여김받음이 높여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불쌍히 여김받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높여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궁휼히 여겼노라 이것은 그걸로는 끝났던 것이 아니고 너 이제 다른 사람 해가지고 나의 궁휼을 전달한 도구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요구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용서한다면은 그것은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갖다가 나를 간섭할 수 없는 멀리 있는 분으로 여겨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이걸 실천해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 마음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걸 나한테 물으실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 마음에 굳게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줬다는 건 우리를 사용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하늘로 가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 해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신다. 이 말을 기억하시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이 남긴 말씀이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해놓고 안 오신다면 그 말한 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멀리 춘장 가면 학생들에게 내가 와서 숙제 검사할 테니까 이거 해놔라 명령했단 말이죠. 숙제 해놔라 그 말씀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올 거다 검사할 거다는 이것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숙제의 나라 그려놓고 다시 오자고 다른 데 증을 학교에 뿌린다면은 학생이 숙제하겠습니까? 안 올 건데.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고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자라면 언제 올 건다 하늘만 바라보고 마냥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남긴 그 말씀을 기준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진짜 재림의 신앙이고 예수님을 아는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신 것처럼 말세 복종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살피신다는 것, 그걸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재림을 믿는 것이다. 그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신자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붙드는 말씀이고 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요 내 마음대로 허비할 수 없다. 그걸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면서 나를 살피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믿으신다면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미 오신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는 삶, 이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멀리 계니까 날 간섭할 수 없을 거야.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판하게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간섭하죠. 간섭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뭔가 이런 간섭이 간섭받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라면은 그 분명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면 간섭 받는다면 주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찔러대고 내 길을 바로잡아 세우고 넌 이건 아니야 여기 오라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항상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으신다는 것,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 삼아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께 뭘 요구하고 있는가 분명히 아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말씀인가를 우리 이 시간 깊이 생각해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떠들지만은 주님 불렀지만은 과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우리가 성경 말했지만은 과연 그 성경을 주님 예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 하지만은 그 말씀에 간섭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가 저희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내 생각대로 흘러간 삶이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 만나고 하는 모든 생활들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 마음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